여호수아 15장 13절과 14절 두 절만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깃으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세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우리가 오늘 15장 13절과 14절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5장부터 각 지파가 분배받은 가나안 지역 땅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명확한 구성과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는 갈렙이 어디 지역을 분배받았는지에 대한 내용이 나오고요. 그 뒤에 이어서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던 본문이죠. 유다 지파가 어느 지역을 분배받았는지 경계선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역과 경계선에 대한 내용이 나온 거죠. 다만 순서가 있어서 갈렙에 대해서 유다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뒤 오늘 읽은 13절부터는 다시 구체적인 성읍들에 대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 경계선이 그러했다면 실제로 받은 성읍들은 어디인가 여기를 설명하면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갈렙이 실제로 받고 정복한 성읍이 어디였는지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는 유다지파가 실제로 받은 그리고 정복했던 성읽들이 어딘지를 쭉 열거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갈렙이 정복했던 성읍들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갈렙이 받은 성읍은 세부적으로 두 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성읍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13절, 14절은 헤브론에 대해서 그리고 내일 보게 될 15절부터 19절에서는 드빌에 대해서 두 개의 성읍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갈렙과 관련된 곳은 헤브론과 드빌 이렇게 두 곳인 거예요. 사실 언제나 그렇지만 갈렙에 대한 내용이 처음에 나왔기 때문에 이 내용들이 앞으로도 유다지파가 정복하고 분배받은 성읍들에 대해서 이와 같은 패턴, 이와 같은 양상이어야 된다는 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뒤에도 사실 본문에 제약이 있어서 그렇지 본문을 좀 널찍널찍하게 쓴다고 하면 상세하게 쓴다고 하면 지금 나온 이 갈렙과 관련된 헤브론과 관련된 내용처럼 유다지파도 이런 방식으로 땅을 정복하고 또 살았다 이렇게 내용이 나와야 하는 것이죠. 일단 13절 14절에 보면 갈렙이 받은 곳이 어딘지를 설명하라는데 간단하게 헤브론 이렇게 설명을 하죠.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기리앗 아르바 곧 헤브론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브론의 원래 이름은 기리앗 아르바였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헤브론은 위치가 예루살렘보다 조금 남쪽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지도를 생각해 보시면 오른쪽에 사해가 있죠. 사해 맨 꼭대기에서 조금 왼쪽으로 들어오면 같은 위치쯤에 예루살렘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에서 약 2, 30km 정도 남쪽으로 내려오면 헤브론이 있는 거예요. 이 갈렙은 정복받은 분배받은 곳도 헤브론이고 정복한 곳도 헤브론입니다. 얼핏 생각하면 이게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지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분배받은 곳이 있을 때에 아니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다른 데 가야 되겠다 해서 다른 데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A라고 하는 곳을 주셨을 때 A라고 하는 곳이 좋으니까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은 하시지만 내가 보기엔 A가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B가 나은 것 같은데 내가 똑같은 노력 들여서 전쟁하고 똑같이 정복하고 찾아오고 살 것 같으면 B로 가는 게 낫지 않나? 이러고 B로 갈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갈렙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기본은 하나님이 분배해 주시고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또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게 기본인 거예요. 헤브론은 본문에는 상세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입니다. 먼저 지금 이제 갈렙의 시대를 기준으로 놓고 보면 앞부분, 앞에 있었던 역사를 놓고 보면 헤브론이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아브람과 관련해서입니다. 아브람이 갈대우를 떠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에 왔죠. 가나안 땅에서 여기저기를 떠돌이로 그렇게 살았는데 순례자로 살았는데 아브람이 그래도 제일 많이 정착해서 살았던 곳이 어디냐면 이곳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람은 예루살렘에 주로 살던 사람이 아니에요. 헤브론에 주로 살던 사람입니다. 또 나중에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살다가 땅을 한 평도 못 받고 자기 아내가 죽죠. 그래서 아내 사라를 위해서 무덤을 마련을 할 때에 막벨라굴을 돈 주고 사서 그래서 이제 막벨라굴에 아내를 묻었습니다. 막벨라굴이 헤브론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에서 거주하고 있다가 헤브론 인근에 있던 막벨라굴을 사서 아내도 묻었고 자기도 죽은 다음에 그곳에 장사가 되었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막벨라굴에 즉 헤브론에 묻혔고요. 야곱은 애굽에서 죽었지만 시신을 가지고 와서 헤브론에다가 막벨라굴에다가 장례를 치렀습니다. 그러니까 헤브론은 아브라함과 깊은 관련성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죠. 또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낸 적이 있었죠. 정탐꾼 첫 번째 세대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보냈을 때 그때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이 얼마나 풍요로운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포도를 따가지고 왔는데 그 포도가 어마어마하게 컸다고 그래요. 그 포도를 어디서 땄냐면 에스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서 땄는데 에스골 골짜기가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헤브론 바로 인근에 에스골 골짜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의 아주 대표적인 풍요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곳이 헤브론이기도 한 곳이죠. 바로 여기를 이제 갈렙이 분배받았고 이곳을 정복하러 간 거예요. 본문이 상세하게 기록하진 않았지만 이 헤브론을 정복하기 위해서 누가 전쟁을 벌였는지가 본문에 나옵니다. 뭐 당연히 갈렙이 전쟁을 했고요. 갈렙과 더불어 누가 대적이었는지가 이제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13절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기랏 아르바인데 13절 끝에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아르바가 첫 번째 조상이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아낙입니다. 아낙이 또다시 아들을 낳습니다. 14절에 보면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내었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은 원래 어떤 곳이냐면 제일 처음에 오랫동안 살던 사람은 아르바. 아르바가 자기의 이름을 따서 기랏 아르바라고 했으니까요. 이 아르바가 정말 힘이 있고 대단했던 사람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도시 이름도 성읍 이름도 자기 이름을 딴 거예요. 기랏 아르바. 그리고 아르바가 자기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이 아낙. 아낙이 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게 지금 세 명의 아들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들을 쫓아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헤브론은 대대손손 아르바의 후손들이 통치자 역할을 하고 정복하고 살던 지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곳에 오랫동안 터줏대감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인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우리가 뭐 이걸 당연하게 여기고는 하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누구를 쫓아냈다고 했을 때 여기 보면 세 명의 아들들 이름이 등장을 하잖아요. 왜 이름이 등장을 했을까요? 이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사람들이 헤브론을 실제로 통치하고 있던 자들이기도 하고 당대 유명한 사람들이니까 이름을 써놨겠죠. 이건 아주 쉬운 부분인데요. 가령 우리가 이 조선시대 역사를 읽다 보면 또 맨날 듣다 보면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일본에서 왜군이 쳐들어왔다. 우리가 왜군들 이름을 아나요? 모르죠. 그래도 토요토미 히데요시 알잖아요. 그거는 그 사람이 유명한 장군이었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를 우리가 남의 나라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름을 알고 있다고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 유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도 헤브론을 다스리고 있던 여기 등장하는 대로 아낙의 세 아들, 셋의 아이만, 달메 이 세 사람이 등장한다는 건 그 당시에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결국 이 갈렙과 이 세 명이 전쟁을 해서 결국 갈렙이 승리를 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한 가지가 있는데 이건 내일도 이제 드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도 더 상세하게 나올 부분이기는 한데 자, 갈렙은 그러면 자기 편에 누가 있어서 같이 전쟁을 했을까? 전쟁은 쌍방이 있는 거잖아요. 언약도 쌍방이 있습니다. 정치도 여당과 야당이 있는 것처럼 지금 정복전쟁을 하면 원래 점유하고 살고 있던 사람, 쳐들어가서 정복하는 사람 이렇게 있다고요. 지금 정복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킨 건 갈렙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헤브론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세 아들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세 아들들은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헤브론을 지키는 사람들은 할아버지, 아들, 손자들 이 사람들이 가문이 이 헤브론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하라는 주치기 저쪽은 형제가 삼형제가 나온 건데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기록은 없지만 추론하거나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갈렙은 혼자 갔을까? 자식들을 데리고 갔을까? 갈렙 편에 서서 같이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한 요지는 이거예요. 이 전쟁은 한 개인과 한 개인의 전쟁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오는 대로 기랏 아르바가 자기 이름을 따서 이 지역 이름을 정했잖아요. 아르바 가문과 갈렙 가문이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나중에도 내용을 놓고 보면 갈렙은 아들의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은 어쩌면 아들이 없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문과 가문이 전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특징인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 이 땅을 분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분배하셨는가? 개인에게 주지 않습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지파별로 분배하시고 지파 중에서도 가족별로 분배를 해요. 그러니까 결국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의무는 누구에게 있냐면 개인에게 있는 게 아니라 가족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복한 이후에 누리고 살고 그리고 잘 운영해야 될 책임도 개인이 아니라 지파, 가족에게 있는 거예요. 이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긴 한데 여러분 오늘날은 우리가 혈통적인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죠.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혈통적인 가족이 신앙공동체였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감당할 때에 무언가 주님이 직분을 맡기실 때 어떠하냐? 기본적으로 교회에게 맡기시고 교회가 그 일을 감당하고 책임지고 그렇게 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인 가족들이 모여있는 교회가 무언가를 정복하건 아니면 무언가를 잘 운영하건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 한편으로는 그런 아쉬움이 좀 생기기도 하고 안타까움이 생기기도 합니다. 갈렙에게 만약 아들이 셋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조금 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진 못했던 것 같아요. 물론 아들이 셋이 아니라 10명이 있어도 방구석에 드러누워 있고 나오지도 않고 전쟁하러 가자 그러면 전쟁하지도 않고 그러면 뭐 어디다 써먹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다른 가족들이 있어서 아들들이 있어서 같이 전쟁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내일 보는 본문에서는 딸과 사위가 나와서 전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 점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쟁을 했기 때문에 결과가 어떠했는가? 아주 당연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지 결과가 주어지는데 하나는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겁니다. 헤브론을 정복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름을 바꿨다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조금 독특하게 되어 있는데 14절 끝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을 정복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세 아들 곧 셋의 아이만 달메를 쫓아내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쫓아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전멸하고 죽이라고 명령하셨죠. 전멸시키고 죽여야 되는데 그냥 쫓아내기만 한 거예요. 이렇게 놓고 보면 완전하게 순종을 못한 게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그러나 역사적으로 놓고 보면 다른 지역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면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거나 다시 땅을 빼앗기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헤브론은 지금부터 수백 년 동안 단 한 번도 빼앗기지 않습니다. 쫓아냈던 이 사람들, 가나안 거민들, 원래 헤브론을 차지하고 살던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헤브론 지역을 갈렙이 또 갈렙 가문이 그 이후에 유다 지파가 잘 든든하게 지키고 보존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쫓아냈다고 한 것이나 전멸시켰다고 한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아서 전력만 놓고 보면 갈렙이 좀 부족한 것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헤브론 땅을 잘 정복했고 그리고 정복한 상태를 잘 유지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헤브론의 이름을 새로 정한 거죠. 원래 이름은 기랏 아르바인데 헤브론이라고 정했습니다. 헤브론이 어떤 뜻인지는 잘 모릅니다.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예요. 헤브론이라는 이름은 갈렙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랏 아르바는 아르바가 자기 이름을 따서 정했잖아요. 정했지만 이 갈렙은 이 땅을 정복한 다음에 자기를 드러내거나 자기를 나타내거나 자기 이름을 따서 무언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보고 기절한 적이 있었는데 기절초풍할 만큼 놀란 적이 있었는데 강남에는 어떤 큰 대형 교회를 갔더니만 교육관을 잘 지어놨더라고요. 그 강남의 노른자 땅 위에 예배당도 크게 잘 짓고 교육관도 지었는데 교육관에 보니까 이름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관 이렇게 돼 있길래 이게 무슨 뜻이냐 하고 거기 관리하시는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 큰 교회를 개척하시고 오랫동안 섬겨왔던 원로 목사님의 아호를 따서 그 교육관에 이름을 붙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여기가 무슨 북조선도 아니고 여기 어떻게 원로 목사님의 이름을 따서 무슨 관 이렇게 붙일 수가 있느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곳인데 하나님의 이름만 나타나야지. 우리가 흔히 예배당 지으면 무슨 뭐 실로암관 예루살렘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목사 이름을 붙여서 거기다 무슨 관 이렇게 했다? 이건 별 합당한 모습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들으면서도 벌써 마음이 껄끄러운데 과연 주님이 그런 걸 기뻐하실까. 근데 헤브론은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예전에 다스리던 통치자의 이름을 따서 기랏 아르바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 가나안 사람들이 정복해서 살던 땅 그게 아니라 헤브론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갖게 됩니다. 갈렙이 정복했지만 갈렙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할 때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비록 짧지만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항목들을 잘 생각하고 뒤에 성읍들이 정복되었는지를 살펴보아야 되고 또 뒤에 있는 성읍들도 이런 모습으로 정복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싶습니다. 항상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 그 땅을 기쁨으로 여기고 아름다운 땅으로 여기고 실제로도 아름다웠지만 그리고 그것을 잘 정복하고 관리하고 또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이 땅을 정복할 때 비록 나에게는 넉넉한 자본이 없고 넉넉한 군사가 없고 같이 나가서 전쟁에 참여할 자식들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그래도 상대방은 아들이 셋이나 있어도 그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그리고 그 유업을 받아드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직분을 영적인 가족인 교회에게 맡기셨음을 생각하고 교회 성도들과 더불어 함께 이 일들을 잘 감당하는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쪼록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주님 주께서 주신 유업을 기업을 우리가 잘 받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이를 통하여 우리가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우리에게 오늘도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셔서 갈렙에게 헤브론 땅을 주시고 또 그 성읍을 정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도 주셔서 그가 그곳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새롭게 했던 것을 우리가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영역들을 우리가 다 주님의 뜻 안에서 순종함으로 다 정복하고 주님의 이름이 나타나는 곳들이 되게 하시고 또 이를 통하여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도 이 땅에서 귀한 복을 누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함께하는 자들이 많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 내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일 때 더욱더 큰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역사하심을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비록 우리는 적은 자이나 많은 자들을 쫓아낼 수 있는 주님의 용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